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자신과 미국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서 선택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존하려는 미국의 결의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잉잉원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경훈 훈장을 수여하면서 수십 년간 타이완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의도적으로 고조시킨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타이완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방어선을 계속 사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어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도착 직후 성명을 내고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어제 밤부터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타이완 해역에서 나흘간 전방위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이 총통은 펠로시 의장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군사 훈련은 불필요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완전한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면서 불장난을 하는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노펜을 방문한 왕이 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구실 삼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이 앞서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뻔뻔스러운 일로 비난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미 관계에서 말썽꾼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맞선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특히 관련 조치는 결연하고 힘있고 실효적일 것이라며 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이 계속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위협이나 호전적 수사에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군이 내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영공과 해상 봉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순리팡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타이완 영해와 접속 수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순리팡 대변인은 또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은 비이성적이라며 국제 수로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양안 관계의 현재 상황에 저해할 뿐 아니라 영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타이완군은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 대변인은 타이완군이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는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와 인민해방군 동부정군은 어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한 직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훈련들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 전 올림픽 리듬체조 선수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카바예바 씨가 러시아 정부의 지도자, 관리,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역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올해 39살인 카바예바 씨가 푸틴과 가까운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바예바 씨는 과거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러시아의 친정부 TV와 라디오 인쇄 매체를 보유한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카바예바 씨 외에 러시아의 기득권층인 올리가르히 몇 명, 주요 철강 기업 한 곳과 이 기업 자회사, 그리고 금융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영내 4자 안보 협의체 쿼드와 협력하려는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3일부터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는 26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한 확인된 정보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을 미 국무부가 반박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중국 측이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평가는 북한 자체의 최근 공개 성명들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1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핵실험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까지 핵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거듭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시하는 어떤 핵실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이를 매우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오늘 화상대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공동 대응을 통해 미한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과 영내 군사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시작하는 후반기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 연습과 연합 실기동훈련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영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협력하려는 의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쿼드가 영내 국가들의 해상 불법 활동 대응과 국제 제재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도 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역내 다른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certainly noted interest from a number of like-minded partners in coordinating with the Quad. That includes
도슨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토론에 참석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쿼드와 협력하고 있는 다수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의 관심을 확실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제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가까운 장래 쿼드를 통한 공식적인 협력의 가장 좋은 기회는 사안별 또는 필요에 따른 수시 협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coordination on an issue by issue basis would demonstrate the quad.
도슨 부차관보는 사안별 협력은 쿼드 국가들이 역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며 역내 전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가 이처럼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쿼드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건강하고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강요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모든 형태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강요로부터 자유롭고 국제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공동결의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 정상들이 도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역내 해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PMDA will enhance countries'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포함한 역내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줄임으로써 역내 파트너 국가들의 영토나 해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해상 영역의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등 불법 활동은 역내 해안 공동체로부터 많은 수익과 식량을 탈취하고 있으며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PMDA는 역내 국가들이 국제 제재를 시행하고 밀매를 퇴치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참여국들 사이에서 IPMDA의 운영을 진전시키고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공감대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들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련국들로부터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ultimately the goal is really to increase maritime domain awareness.
도슨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역내 도전에 대한 쿼드의 궁극적 목표는 가까운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향후 몇 주 안에 기술 전문가 그룹이 IPMDA 운영을 위한 전반적 노력을 논의하고 파트너 국가 간 의견 통합을 위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남북한이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으로 미한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도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일부터 4흘간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 장관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참석합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4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한중일 외교수장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가 5일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즉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ARF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총 27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그런 여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한 공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진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지난 6월에서 7월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데다 이달 중국 방문도 예정돼 있어 미, 중, 러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 등 한반도 현안에 중립적 태도를 보여온 점,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단 도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북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이에 대한 북한의 최근 비난 공세로 미루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 간 만남은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사 조우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는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ARF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인 데다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을 활용해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한층 공세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반미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히 ARF 외교장관 회의 뒤 발표될 의장 성명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담길지를 놓고 남북 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 성명에 과연 어느 수준에서의 어떤 워딩으로 의제들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치열한 장이 될 테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미국과 일본과는 공조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어쨌든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하겠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 언급 등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중국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아세안 무대가 북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핵 공격 위협, 그다음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 위협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영토 분쟁으로 지금 군비 경쟁 체제에 들어간 아세안을 지금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북한에게 유리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가 없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한일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갈등으로 북핵 문제가 이들 국가 간 협력 사안으로 다뤄질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회의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중이 협력하는 구도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도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점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탄 그리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뭐 예방 이러한 쪽으로 아젠다가 넘어가면 당연히 북중러 대 한미일 국면으로 상당히 블록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ARF 의장 성명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방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한층 고조되면서 이번 회의가 신냉전 구도를 확인하는 격한 설전의 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미중 미러 간 첨예한 현안에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일에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미국 캄보디아 관계 설명서에서 블링컨 장관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 프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중요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상호 관심사로는 대북 제재 이행, 법 집행, 아동보호, 범화위기, 국제보건안보, 기후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규탄, 미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꼽았습니다. 성명서는 또 미국의 캄보디아 지원이라는 세부 항목에서 미국 법 집행기관들이 캄보디아 측에 어린이 보호, 대북 제재 이행, 인신매매에 대한 훈련과 협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에서 5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관계장관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2022 회계연도 국무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12개국 연합체가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이틀째인 2일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12개 나라로 구성된 NPT 체제 내 핵 군축 그룹입니다. 2일 NPT 평가회의 일반 토의에서 연설한 디즈 반더 플라스 네덜란드 외무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NPDI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unprecedented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반더 플라스 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번 회의를 통해 조약국들이 다시 확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합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내 또 다른 국가연합인 비엔나 10 그룹은 이날 일반 토의 발언에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된 비엔나 10 그룹은 토의 문서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유예는 사실상 국제 규범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엔나 10 그룹은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 유예에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실험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와 핵폭발을 탐지할 효과적인 국제적 감독, 검증 체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 이틀째 일반 토의에서 발언을 이어간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모리치오 마사리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는 지역과 국제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a complete, verifiable and reversible denuclearization.
마사리 대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예드 누레딘 유엔 주재 싱가포르 부대사도 싱가포르는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존재와 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gapore remains grave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누레딘 부재사는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포함한 오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 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pose threats to the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call on the DPRK to abandon all its nuclear ballistic missile.
스테바 대사는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지체 없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에 마에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해 북한 등 미 서명국들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stop defying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o engage in good faith in talks.
마이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거스르는 것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기초를 만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2일 일반 토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 즉 쌍계 병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푸 국장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기제 구축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의 원칙과 이중궤도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한일 3국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참여한다고 밝힌 캐나다와 호주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위협을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 등과 어떤 협력을 계획하고 있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해상 밀수, 특히 정제유 제품의 선박간 환적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 자산을 배치해왔으며 내년 4월까지 네온 작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캐나다가 네온 작전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모두 7번입니다. 이 대변인은 캐나다는 이러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또한 70년 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군사령부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방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아르구스 작전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호주 방위군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호주 방위군은 제재 물품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고 저지함으로써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7차례, 해상 초계기 10차례를 일본 해와 동중국해 등에 파견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국방부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함께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적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한일 3국은 이달 1일에서 14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퍼시픽 드래곤을 진행합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 문제가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사시엔 주한 미군 이동을 비롯해 한국의 직간접적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에 BOA와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여파를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progress in reduc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t will requir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work together.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긴장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몰트 전 부차관보는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긴장 고조가 북한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영내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이고 이럴 경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영내의 군사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매우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이며 중국도 군사적 대응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며 현 상황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타이완 문제가 미중 갈등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일 타이완을 전격 방문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타이완 도착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타이완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측도 이번 방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도 직간접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담당 석좌는 타이완 해협의 유사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한국이 타이완 정책에 대해 거의 침묵하며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관여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직간접 지원이나 장비 물류 제공 등 비살상 수단 등 어떤 수준으로든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지만 실제 충돌이 일어나고 괌과 오키나와의 병력 이상의 추가 미군이 필요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타이완 해협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은 한국의 직간접적 군사적 지원을 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한국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고 여석자는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도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이완 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협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관여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 문제와 더불어 더욱 광범위한 영내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for both Japan and South Korea, we of course discuss the regional situation.
지난 5월 미한 미일 정상 공동선언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시는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다만 이런 논의에 유사시 시나리오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보다 일반적인 논의라고만 답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이어 윤석열 한국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또 무력 사용과 강압 없이 질서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국보다 타이완 해협 문제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관리는 일본에는 타이완과 매우 인접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타이완 유사시 대응 문제는 일본 자체 영토의 국가안보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현 상황이 충돌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베이징이 정치적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분하게 협의하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타이완에 대한 베이징의 악의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대북지원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 감식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7,921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36억 달러 높게 책정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에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은 예산이 승인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감식 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왔습니다. 앞서 하원 세출을 통과한 국방 예산안에도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을 위한 예산 외에 대북 지원 등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상원 세출위와 달리 북한과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도 국방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전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변호인이 흔치 않은 형량 합의 방식인 알포드 플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과의 협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알포드 플리에 근거한 선고를 문철명에게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검찰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검찰과의 형량 합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루는 플리 바겐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혐의에 적용된 형량을 일부 삭감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최근 뉴욕에서 선임된 무료 변호인은 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앞서 문철명이 내세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알포드 플리 판례에 따라 그의 혐의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이 같은 요구, 즉 알포드 플리를 통한 해결 방안에 미 검찰이 반대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문철명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검찰과 알포드 플리 방식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직접 재판부에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문철명은 추가 재판 과정 없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검찰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위장 회사들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거래하며 북한의 사치품 등을 납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돈 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 혹은 관련 자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어 6개의 혐의를 받는 문철명에게는 최대 12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문건에서 문철명이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기간을 합쳐 3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알포드 플리가 고려돼야 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철명이 3차례 격리된 점과 그의 아내가 암 치료 중인 점 등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알포드 플리를 수용하게 되면 문철명은 상당한 감형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기 석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량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 법원에서 알포드 플리를 승인을 하지 않게 된다면 피고 측은 할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형량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따라서 알포드 플리를 법원에서 수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는 피고의 앞으로의 그 남은 수용 생활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는 그러한 구도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문철명의 법원 심리일에 알포드 플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이 미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평양으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외교적 경로를 이용하려는 건데 유사한 다른 소송 사례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의 소장이 국무부로 향하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131명의 변호인은 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에 국무부를 통한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소장이 송달될 주소지를 워싱턴 DC의 국무부로 기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소장을 국무부로 보내려는 정확한 배경은 불투명하지만 전례로 볼 때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법원 서기관실의 도움을 받아 소장과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평양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 페덱스를 통해 북한에 붙인 이 우편물은 워싱턴 DC를 떠나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 반송됐습니다. 따라서 우편을 통한 소장 전달에 실패한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이 외교적 경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의 장기 억류 피해를 입었던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들도 현재 국무부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혹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국무부가 소장을 건네달라는 요구로 보이는데 국무부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케네스 베시 측은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 여부를 문의했지만 국무부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지난해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를 통한 외교적 절차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승인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또 다른 국제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은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적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해선 북한 송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반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동유럽의 폴란드가 최근 한국 방산기업들과 대규모 무기 수입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과의 무기 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번 협력을 전략적 접근법으로 규정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일 최근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배경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의 전차들은 모든 한국 무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입증됐으며 이는 한국이 70년간 평화를 바라며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국방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한국은 위협 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따라서 한국 장비는 최상의 품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군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부아시차크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국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 등 한국 방산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전차와 무기 등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계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보면 현대전장에서 기갑 및 포대병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 17만 명 수준인 상비군 규모를 3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한국 기업들로부터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수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부는 완제품을 수입하고 일부는 폴란드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현지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날 한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계약 규모는 생산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화로 약 7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중국 다렌항에 묶여있던 영양 관련 대북 지원 물자가 지난 6월 말에야 모두 북한에 전달됐다고 유엔 아동기금이 밝혔습니다. 북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지원 물자 반입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일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중국 다렌항에 보관돼 있던 대북 영양 지원 물자가 지난 6월 평양 중앙의약품관리소와 보건성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공개한 올해 2분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적 상황 보고서에서 해당 물품이 지난 2021년 말에 북한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는데 1년 6개월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물자들은 북중 국경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중국 다렌에서 북한 남포까지 해상 수송 통로가 일시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어린이 영양실조 관련 등 지원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 측은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유엔의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한 것은 북중 국경 봉쇄 이후 14개월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에 도착한 물자가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앞서 VOA에 북한 내부에 들어간 지원 물자가 90일간의 격리와 소독 과정을 거쳐야 보건성으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국경 봉쇄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앞서 VOA에 북한이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해 그같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연례보고서 작성을 위해 익명의 비정부기구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호단체들은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지원사업에 대한 의혹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결핵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 내 구호단체 대표는 앞서 VOA에 북중 국경에 지원 물자가 계속 보관돼 있다며 상황을 전혀 가늠할 수 없어 추가 의약품 구매 등 구체적인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6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물자에는 여성 178,561명을 위한 엽산제가 포함됐으며 이는 목표한 전체 지원 수혜자의 5.8%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인 즉석식 18,000 상자를 지원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최소 5,379명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대 47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섭취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분말을 전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지원 물자를 정확히 어느 지역 내 영양보건시설에 전달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과 4월 사이 북중 간 철도가 임시 개통된 틈을 타 북한의 물과 위생, 청결 관련 물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유니세프는 전했습니다. 비누와 물 저장통 등을 지원해 어린이 40만 명에게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는 북한 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지원 물자 반입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6월 2021년 연례 인도적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코로나 국경 폐쇄 조치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물 위생 청결 분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파이프와 펌프 등 관련 자재를 북한에 보내지 못해 북한에서 진행 중이던 19개 관련 사업이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2019년 12월 이 워시 관련 지원 물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고도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반입하지 못하면서 세 차례나 면제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세프는 오는 5일에는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물자와 13일에는 보건 영양 분야 사업에 대한 안보리 면제 승인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8년 8월 3일 세계 최초의 원자력 미국 잠수함 USS 노틸러스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북극점을 바다 밑으로 통과합니다. 노틸러스호는 8월 1일 알래스카 베르곳에서 잠항을 시작해 이틀 만에 북극점을 지났고 4일 그린란드 북동쪽의 대서양 위로 떠올랐습니다. 2,945km의 거리를 평균 20노트로 잠항한 노틸러스호는 총 96시간 동안 잠수한 채 북극해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4년 전인 1954년 수시로 부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기존의 잠수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된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의 성공은 핵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고 이를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이 완성됐습니다. 이전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노틸러스호는 우라늄을 연료로 썼습니다. 2008년 8월 3일 러시아의 소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심장마비로 89세 생을 마감합니다. 공산정권 치하의 구소련과 반체제 인물로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된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는 러시아에서는 출판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비밀리에 번역본이 만들어져 해외에서 널리 읽혀졌습니다. 이 책은 옛 소련 수용소의 잔혹한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솔제니친이 직접 겪었던 수용소 생활과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용소 군도 제1부와 2부는 1967년에 이미 완성됐으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출판을 미루다가 원고 일부가 KGB에 발각돼 솔제니친은 집필을 중단하고 남은 원고를 밀 반출시켰고 그 원고들이 1973년 프랑스의 한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데 성공합니다. 3부와 4부는 1974년, 5부에서 7부는 1976년 발표됩니다. 전 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돼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록 문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1945년에 포병 대위로 근무할 당시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스탈린을 비판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그 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8년이나 수감 생활을 해야 했고 당시의 경험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로 1974년 소련에서 추방돼 94년까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옛 소련의 붕괴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2008년 8월 3일 세상을 떠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